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랑으로 인하여서 산다. 근데 그 사랑은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모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실 참 여러 가지 다릅니다. 세상 그 유행가나 많은 그 소설, 영화, 무슨 드라마 어디를 봐도 그 노래 가사를 봐도 정말 그 인생에 대한 걸 얘기할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들의 그 관계 속에서 뭐 부부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형제의 사랑, 무슨 이웃 사랑 또 여러 가지 그 인류의 뭐 이런 그러한 그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그 동물들이나 그러한 그 새 또 그 물고기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그들의 그 어떤 짝짓기 그들의 그 가족 그 모습이라 그럴까 그런 데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얻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사는데 정말 사랑받으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생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들은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그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상처와 또 그러한 그 외로움들, 슬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사랑을 받기 원하라라고 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복은 사랑을 받기 원해서 사랑을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받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우리는 사랑 받지 않고도 사랑을 주기만 하고 사랑을 하기만 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정말 너를 그 핍박을 주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채우려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것에 요구하면 우리는 오히려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아픈 그러한 그 정말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그러한 그 반응을 계속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저를 사랑 안 한다든지 그러는 거는 아닌데, 그 자라는 환경부터 또 그가 가진 사고와 신념, 그리고 삶의 어떠한 그 가운데서, 그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으로 저에게 채워줄 수는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뭔가 정의를 위해서 뭔가 사랑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항상 저와 가족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의 섬김의 대상 속에는 저희들이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제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그러한 그 신념, 그러한 그 자기의 그 지향하는 그러한 삶, 거기에 우리들은 동반자요, 거기에 도구요, 거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구만 받고 있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러면 네가 계속 아프니까 그 마음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제하여지는 그러한 그 구원의 대상,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용서하시기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도 죽지 않기를 원하시고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다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얻고 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갖고 다 새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셨어도 우리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에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공기를 주고 뭐 해를 내리고 다 해도 자기가 숨을 안 쉰다면 그리고 나는 못 살아 하고서 그냥 그 자기의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갇혀져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우울증 걸리고 그냥 정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당장 어떻게 죽이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요 숨을 막고 있는 것이요 살기를 자꾸 포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리시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살다가 내가 힘이 들으면 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가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그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을 그분이 행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족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만 생명이 없으면 참 생명이 없으면 네가 전 세계를 가진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우린 그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인 거니까. 그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네가 어떠한 영적 은사를 갖고 네가 영적인 파워의 그 뭐랄까 능력자라고 사람들한테 믿음 좋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의 삶 속에 너의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함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뜻대로 사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 사랑하며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의 몸에 속한 자의 그 공통적인 것이 그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음줄 속에 그 한 몸 속에 이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력을 가졌듯이 죽어 있으면 다 떠나잖아요. 때로 뭘로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생명력을 갖고 그 예수님의 몸 안에서 산다 하는 것,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계신 곳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리시고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사랑이라 해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예요. 그 형제가 누구냐? 지금 얘기하는 지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부모 자식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볼 때 예수님 빼놓고는 뭐예요? 그 안에서 나온 모두는 형제 자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맏형제고. 그러니까 부부로서 같이 한 가정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럼으로써 한 가정의 그 뭐랄까 한 몸을 이루면서 가장으로 그리고 안주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삶의 형태는 있어도 예수 안에서는 시집장가 가는 게 없고 다 뭐예요? 모든 사람이 지체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을 갖고 근데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선택이 없어요. 아버지에서 나오면 그분이 나으시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한 피를 이어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생명력을 그 같은 DNA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면 누구든지 다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말씀 볼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 교만하지 않고 무례, 이러다 보면 사랑은 뭐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형용사든지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로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색깔을 그리고 모양새를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그 단어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은 반드시 동사로 이어집니다.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듯이 사랑도 반드시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다른 목적으로,
아멘.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다가도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의 일이 돼버리고 자기의 그냥 생활이 돼버리고 자기의 그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기쁨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조그마한 것 같이 보여도 뱃속에서 그냥 샘물처럼 나오는 것 같아도 그것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해서 흘러나가듯이 사랑도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사랑에 하게 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강권함으로써 차고 넘쳐서 흘러가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한다는 행위보다는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행위예요. 넘쳐나가는 행위입니다. 근데 어디부터 나가겠어요? 자기에게서 가까운 데부터 나갑니다. 자기에게서 흘러나가니까. 그래서 사랑의 그 대상은 먼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상이나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과 또 내게 그 준 상처와 또 내가 그 싫은 뭐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육신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고 그러한 대상, 그러한 때뿐이 아니라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이라,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쇠하여지지 않는다. 사랑은 변하지 않고 사랑은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그 행위로서 계속된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 사랑을 그렇게 노래하며 사랑, 사랑, 사랑해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뭐예요? 뭐, 사랑만으로 살 수 없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또, 뭐, 사랑은 변한다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아멘.
그 성품이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고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분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면 하나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 그분의 능력이 벌써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하실 때에 우리가 그거를 항상 똑같이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느끼고 누리는가? 아니요. 우리는 그 음성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 음성을 들어도 그냥 무심할 때도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면 오히려 하나님 이런데도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이런 뭐가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고백에 오히려 반발하고 싶고 입이 나오고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시는 그 말씀이 거짓일 수가 없고 그 마음이 변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거짓말 못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보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가 몰라도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못해도 내가 함께 할 테니. 그 말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기억되지 않는 순간에 기억하고 정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반드시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은 그 앞에 굴복하고 버려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는 빠져버리고 갇혀버리고 그것밖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동전 하나로 눈을 가릴 수가 있고 두 손바닥으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아니 뭘 가리지 않아도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속에서 자기 내면의 자기의 그 소리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거기에만 우리가 그 시선을 돌리고 있고 거기에만 귀를 열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두렵고 항상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잣대 속에서 우리는 업다운되고 두려워하며 상처를 받고 오돌거립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도 걸리고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내서 감당하지 못해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물 속에 불 속에 통과할 때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시고,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사막에 혼자 버려진 것 같아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며 어떤 골짜기도 평탄한 길이 되게 하시고, 평강의 길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막에서도 샘물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푸른 초장 쉴만한 시냇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물속을, 불속을, 사막 속을, 그 골짜기 속을 다 통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곳을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음의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다. 그것이 나를 해롭게 못한다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각각 언제든지 다 돌보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아유, 하나님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모래알 하나 같은 그 나를, 먼지와도 같은 그 하나 나를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그 손에서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잃어버리실 때도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다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아멘.
떨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느냐의 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사랑받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알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 누려져 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냥 사랑하는 도구로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것, 그 모든 것은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타난 것이요.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왜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는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나타났다 그랬어요. 순종함으로 나타났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듯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 같이 내가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로서 그 한 부분으로서 살고 있다는 건 벌써 새 피조물 된 그러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옛것은 지나갔고 나의 육체와 나의 정력과 욕심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장사되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내 사랑이 아닌 내 안에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지혜 되시고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시고 나의 구속함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 변어지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성령으로 인해서 두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게 하시나니 그것은 즉 사랑입니다. 저는 삶 속에서 그 자기만 외톨이다 자기만 홀로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그 상황 정말 떠돌이 같고 다른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는데 나는 공중에 그냥 붕 떠서 정말 하나님에게 다롱다롱 매달려서 사는 그것도 내가 무슨 땅을 딛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대지에서 나무를 붙들어주시 뿌리를 붙들어주듯이 붙들어주셔서 그리고 하늘에서 또 나를 붙들어주셔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자신의 삶의 형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실감한다 그럴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외롭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사랑해줘서 외롭지 않다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떤 그 삶의 그러한 그 뭐라 그럴까 사회의 어떤 대열 속에는 끼어있지 못하고 소외된 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마음을 넓히시고 시야를 넓히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이하게 있을 수 없게 기적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세우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 그러한 대상들을 하나님이 그냥 자유롭게 사랑 못할 사람 없게 마음을 열어주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주관한다, 주장한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닌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저 자신 하나도 버겁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상황에서 사랑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함께 하기가 힘들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뭐 사랑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뭐 해도 정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저 자신인 거를 너무나도 매 순간 느끼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이 아프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생기 속에서 이 세상이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함과 슬픔뿐인 삶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그 넘치게 하시는 그 누림이 기쁨과 감사와 그 자유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원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냥 제 마음에 제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하루 종일 혼자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못 만난다고 해도 그 마음이 제게 없어지지 않고 정말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고 너무나 감사한 건 거예요. 왜? 제 게 아니니까. 주신 것이요. 그분이 지금 제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 같은 거고요. 집을 짓는데 연장같이 뭔가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 유익되게 하는 살리고 하나 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세워져 나가기 위한 그리고 한 몸이 건강하게 원활하게 육체가 움직이기 위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같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 행해졌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몸을 세워나가는 데에 쓰임 받듯이 은사를 가졌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가 무슨 신앙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의 덕목이 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몸에게 속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언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언을 행하고 뭐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할 때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라 말아라 뭐 이런 걸로 따라서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무능하다든지 아니면 가짜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를 두려워해서 자꾸 하게끔 됩니다.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육으로 은사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혼란을 빚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갖다 주는 겁니다. 어떠한 성령의 그 은사도 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도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몸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집이 다 지면은 뭐예요? 연장이 필요 없듯이 또 농사를 다 하면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씨 뿌릴 때 필요한 그 농기구들하고 추수할 때 쓰는 것들하고 다 다르잖아요. 항상 똑같은 것만 쓰고 항상 자기 것만 쓰고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점 치는 사람들은요. 점쟁이들은 점을 치자서 사람들의 거를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은사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사람은 하게 하실 때에 하게 하시는 그대로만이 사실은 성령의 그 은사가 은사로 쓰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항상 똑같은 거 똑같이 요구당하고 똑같이 그 사람의 어떤 재능처럼 기술처럼 안 되면 이거는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하게 하심을 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그 미혹함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것만 했는데 은사가 졌다고 그게 그 사람의 기술처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은사를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야지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건데 사람이 지시하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육이나 아니면은 옆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세상에 점쟁이처럼 아니면은 세상에 있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영적인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처럼 쓰임 받으면 그거는 성령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살 때 은사가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은사를 받아서 정말 어떤 멋모른 때라 그럴까 그럴 때는 오히려 성령께서 그를 그 은사를 통해서 그를 가르치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는 것이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자기의 것이 돼버리고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이 마치 무슨 성령의 그 통로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로인 것처럼 하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묻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말씀 받고 자기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말하자면은 성령을 떠나서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못 따르도록 자기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서 가르쳐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은사 전부를 줘서 전부 혼자 다 하게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몸이 많은 부분 부분으로서 세포로서 정말 많은 기능, 많은 역할, 많은 배치 속에서 각각 일함으로써 그 하나를 이루어서 몸이지 눈이 전체의 몸이 될 수가 없고, 손이 전체의 몸이 될 수가 없고, 발이 전체의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의 은사를 받고 정말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를 저게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몸의 일부분으로 있는 우리 인생들의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부분적으로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 지체가 하나 되어 너희들이 하나 되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하고 더 은사가 뭐 많고 적고 일하는 것이 눈에 띄고 안 띄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의 그 보시는 하나님의 그 잣대와 전혀 상관이 없다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하리라. 농기구가 농사를 해서 추수하는 그것을 위해 있는 거지 농기구 자체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집을 짓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하다 그래도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고 그 속에 사람이 사는 게 목적이지요. 그 벽돌이나 세멘토나 무슨 유리나 철이나 아니면은 그 기구 하나하나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완성되면은 그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다 폐해지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아기 때 아기짓 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린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리고 미숙한 것이 부끄러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정죄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다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짓밖에 못하는 것이 또 당연한 거예요. 어린 사람 보고 왜 어리냐, 어른처럼 살으라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려서 엄마한테 맨날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사춘기 때 엄마가 몇 시간이고 나를 데리고 앉혀서 이제 설교처럼 뭐 얘기를 하고 하면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엄마 나는 10몇 살이고 엄마는 지금 그만큼 살아서 이제 엄마가 깨달은 거를 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안 됐다 그래서 뭐가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뭐큰 병에 든 것처럼 나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어요. 엄마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살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그게 다 맞고 내가 엄마가 말하는 대로 그 분량에 그 키에 달하지 않는 내가 난데 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 자라고 조금이라도 잘 자라고 조금이라도 더 크리스천으로서 저는 그것도 딴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자라기 원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만드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그 애통해하는, 그렇게는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절 보고 나무 가지를 잡아 빼서 자라느냐, 꽃잎을 만져서 꽃피게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생명체는 만지면 만질수록 상한다, 병든다. 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이 잘 되기를 원하면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뭐를 하더라도 뭐야, 그의 유익을 구해야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번데기 속에서 빨리 꺼내려고 그러면, 사람이 도와주면 그 번데기 속에서 나온 나비랑 잠자리는 날 수가 없이 결국은 죽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 안에서 각각에게 하게 하시니까 좀 사랑이라는 걸로, 네가 옳다는 걸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갖고 사람들을 요구하거나 그 만지적거리지 말아라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밖에 깨닫지 못한, 그거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막내 아들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교회에 식구들이 다 갔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아이들을 다 이렇게 번쩍 들어서 올리고, 이제 목사님들 나와서 그 아이들을 그 축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영세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와 아직 그 세례받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 올라가서 부모들은 믿음을 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거기 있는 아이들은 그것이 싫어서 목사님 손을 쳐버리는 애도 있고, 그게 뭐 하는 건지 알지 못해가지고 뭐 거기 한 살도 안된 애기들이고, 기껏해야 이제 아직 유치원도 안 가는 그러한 아이들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뭐 죄를 졌다든지 그걸 잘못했다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어려서 미숙한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산다고 하는 그것은 반드시 하루하루 자란답니다. 뱃속에서 난 아이가 한 살이 됐는데도 그 태어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거 걱정거리잖아요. 큰일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한살될 때까지가 가장 그 성장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정말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와서 1년 지나면은 빠른 아이는 걷고 말도 하잖아요. 젖도 뛰고 보통 음식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나면 어렸을 때 일을 하지 않는다. 그한살될 때까지, 걸을 때까지 아이가 누워만 있다가 지치고 뭐 고개 가누고 또 앉고 짚고 서고 걸음마 배우고 뭐 이런 그런 일 해서 애들이 이제 걷고 뛰게 되면, 어른이 되면 그 아기 때 하던 거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장성하면 어린아이 때 거를 버린다. 은사도 유치원 아이들 대하는 그러한 교사가 있나면 초등학생, 또 중고등부, 대학생들, 청년들, 뭐 장년들, 노년들, 다들 사람들이 그 대할 수 있는 대상이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처음에 전도사 때 젊었을 때는 다들 청소년 사역 하려고 그래. 자기들이 사춘기 때 겪었고 청년기 때 겪었던 그러한 일들을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돌보는 영혼의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뭘 하다 보면은요, 내 소명은 중등부 아이들 청년 그 청소년 사역이다 했던 분들이요, 청소년들에게 따라갈 체력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보고 애를 키우고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청소년 사역을 나의 소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탈란트고 내게 주신 일이라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삶이 바뀌어지니까 사역도 사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사역을 뒤돌아보더라도 뛸 때가 있었고 멈출 때가 있었고 일본 사람들을 할 때가 있었고 한국 사람들을 할 때가 있었고 기도하는 집에서 할 때가 있었고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을 섬길 때도 있고 교회 밖에 사람들을 섬길 때도 있고 헌신자들, 사역자들을 섬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불신자들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런 은사 가져서, 이런 사명 가져서 이것만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자람과 같이 은사도 또 다르게 쓰시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손주가 11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즉 아이들이 결혼해 있고 이제 며느리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들의 새 가정들을 돌보게 됐고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찾아 그 다닌 그 교회나 그러한 그 제가 그 뭔가 자식같이 그 품었던 키웠던 그러한 영혼들이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고 그 다 각 가정에 엄마 아빠들이 되어 있으니까 아 나는 할머니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고 헌신했을 때 그들이 신학생이었을 때 그럴 때 제가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다 상담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한 내 마음과 정말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그들을 서포트하는 그 마음은 똑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그들을 어른으로 대접해야 되고요. 애들 앞에서 그들을 엄마 아버지로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저는 할머니인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했는데 그들이 장성했으니까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은 지금 환갑이 넘어서도 집에서는 제가 그냥 아인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는 아이니까. 그 밖에서 나가지 않으면 저는 어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아이로 살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 떨어져서 살고 뭐하고 하니까 제가 엄마를 할머니로 사는 것보다 그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만 있으면 그냥 아이로서 사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셔서 그 영혼들과의 그 이음줄 속에서 제가 그 영혼들을 섬길 때 그 영혼들에게 제가 젖줄을 대주고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자로 있을 때 제가 뭐예요? 그들이 또 나의 아이고 내가 그들의 엄마 같은 역할이 찾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하던 거를 할 때는 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자라고 싶고 어른이 되면 뭐든지 하고 싶지만 어른들이 되게 뭐래요. 어렸을 때가 좋았더라. 많이 하잖아요. 젊었을 때가 좋았더라. 왜? 어른이 되면 자라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가 좋았더라 할 만큼 지금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잖아요. 또 띵박질하고 자기가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주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주인공이었는데 병들고 나이 들고 뭔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는 것 같고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있으나 없으나 뭔가 그러한 자기로서 소외되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을 때에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또 고통들이 그 후에 오는 겁니다. 근데요, 헤아린 새것이 없어서 이게 다 가는 길이에요. 누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어렸을 때 어렸을 일하고 장성돼서 장성될 일하고 노년이 됐을 땐 또 노년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이 하신다요. 저희 아버지가 호스피스로서 석 달 반을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실 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사랑을 하며 그리고 찬양하며 식구들에게 고마워하며 또 그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고 그것이 그 아버지가 일생 우리에게 뭐 우리를 위해서 돈 벌고 수고해주고 뭐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을 위해서 일생 하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실 우리에게 준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의 그 삶이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될지라도 그렇게 육체가 상하여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침상에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떨어지지 않는 사랑 하나님에게 대한 사랑 사람에게 대한 사랑 그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생명줄을 살기를 포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아프게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옆에 보는 가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렇게 하시나 그럴 빨리 데리고 가시지 할 그럴 정도로 몸은 어려웠는데도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나중에 그런 상황에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지켜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못해도 살려주시는 대로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이제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거는 지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전부 알고 내가 지금 다 보고 내가 지금 뭐를 다 이렇게 저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주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대나무가 자라는데 한 토막 한 토막 올라가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 올라가잖아요. 나무가 큰 나무가 될지라도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하나씩 자라가면서 커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예수님을 토대로 지어진 그 교회, 예수님을 첫 생명의 씨로 시작해서 지금 세워져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몸,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끝내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어져 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도 위에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위에서 그 교회가 세워져 오듯이 또 우리를 딛고 다음 벽돌이 다음 것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체가 수정란 안에서 계속 분열하면서 생성되듯이 더 자라가듯이 또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하나의 산 생명체가 되었다면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 분할하고 또 생성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것만 하면 된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 충실히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우리의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떠한 기준을 두고 막 줄다름 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달하지 않아서 애태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씨를 민들레 씨로 심었는데 왜 해바라기처럼 안 되느냐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많이 가버렸는데 하나님은 까마귀의 목소리나 꾀꼬리의 목소리나 어느 거를 더 아름답고 더 귀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꾀꼬리에게 꾀꼬리 목소리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까마귀에게 까마귀 목소리 주시니도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상 비교 경쟁하고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갖고 그거 갖고 우리가 정말 헛다리 짚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데에 높아진 모든 지식을 다 파하고 다 굴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고 우리 스스로가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다 알게 되고 얼굴과 얼굴을 대해본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몸이 하나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 그때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나타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시작하신 그 일들 그것은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어주셨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생명의 끈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고 지체라는 거 교회론 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없다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도 없고 아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떡하는 거냐? 성령으로 사는 것이요. 성령의 하게 하심대로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배치대로 성령의 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사를 주셨고 은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껏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듯 사랑하는 그 한 가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로 사는 그 가장 좋은, 제일 좋은, 가장 큰 은사, 가장 정말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